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잠자는 제자들을 세 번이나 깨우시면서 당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어서 47절 48절에 보면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보라, 한 무리가 오되 열두 제자 중 하나로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다가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탈한 유다는 그 길로 계획한 대로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일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자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제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그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죠. 스승이 자주 기도하던 장소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그곳으로 무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유다는 한 무리가 함께 이곳으로 왔다고 했는데 그한 무리는 아마도 로마의 군사들과 산헤드린이 보낸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유다는 거침없이 자신이 입을 맞추는 이가 예수임을 미리 알려준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가와서 입을 맞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주님은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탄의 입맞춤으로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가장 친밀한 듯이, 가장 가까운 듯이 다가와 입을 맞추는 것으로 메시아를 팔아 넘긴 유다를 보십시오. 자신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악인들은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얼마나 두려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뒤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그냥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유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는 것이냐? 악인도 그 악한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메시아를 팔아 넘기는 유다에게 임하게 될그 두려운 형벌을,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그 형벌을 생각하시면서 단식하심으로 그의 제자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다의 악함이 사용된 것이지만 이런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나님께서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입을 맞출 정도로 가까운 자들 중에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를 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과도히 믿지 마세요. 이 일은 예수님에게도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배신은 멀리 있는 자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한 사람들 중에서 늘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동고동락한 자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은 면식범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우리한테 사기를 친단 말입니다.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가진 듯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팔아넘기고자 하는 그 악한 일이 그렇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때가 오면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유다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께로부터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해 놓고도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척에다 두고 모셨던 자 가운데서도 결국 그를 배신할 자가 나왔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존재하나 때가 되면 유다의 후손이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모든 귀한 말씀과 주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성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될 때, 그래 주님도 이 같은 일을 겪으셨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일이었구나. 우린 그렇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49절에서 50절을 보십시오. 그분 주위의 사람들이 뒤따를 이를 알고서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 예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하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제서야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침내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수긍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어도 그런 일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다. 이것까지는 그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주저넘게 이것을 만류하다가 주님께 호통을 맞게 되는 장면이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듣게 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검으로 공격할 것에 대해서 주님의 허락을 묻습니다. 우리가 칼로 쳐버릴까요, 저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채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다음 순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쳐서 귀가 잘려나가게 되는 부상을 입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이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예고를 하셨다. 뭘 우리에게 예고하셨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스승을 보호해야 된다. 잡혀가도록 내버려 둘수 없다.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 저들과 싸워서라도 우리의 스승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마음은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직후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지배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즉시 소집해서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내가 지금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그 짧은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로와 그 과정을 그 때와 그 시기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주님은 제자들과 달리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개인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악한 일들도 일어나고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도 일어나고 반대로 선한 일도 형통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매우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어느 날 시작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긋지긋했던 고통스러운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나게 되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역사를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폭력이고 희생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귀가 떨어진 말고 그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귀가 잘려서 피가 철철 나던 사람이 다시 귀가 제자리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귀가 제자리에 붙는 이런 이적을 봤다면 말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뭔가 돌이켜야 되지 않나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진실을, 진리를 알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태도를 수정하지 않는 것, 모든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이적과 기적을 경험을 못했습니까? 그들은 다 봤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다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악인들의 특징은 아무리 그들 눈앞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줘도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악인들의 특징, 모든 버려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잘려나가 떨어진 귀가 어떻게 다시 얼굴에 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고 죄를 지어서 잘려나간 듯 그렇게 여겨져도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이실 수 있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라라는 의미는 그냥 내버려 두라, 허락하다라는 의미인데 문맥상으로 보면 너희가 이것까지 그냥 가만히 두어라. 더 이상의 폭력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것까지도 너희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계셔죠. 이 모든 일은 지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 내버려 둬라. 가만히 있어라. 모든 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나 그 악이 지배하는 상황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의 폭력은 정당한 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아니고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세상의 악한 권력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폭력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자리를 피하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그 일들을 믿음으로 결연히 감당해내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 캐톨릭과 이 개신교 간의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의 역사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유럽의 역사가요. 영국에서도 그랬고 프랑스에서도 그랬고 유럽의 곳곳에서 종교로 인해서 전쟁과 살육이 자행되었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분노와 광기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모든 일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항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배신하기 위해 유다가 존재했고 그는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듯이 이런 일들까지 허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주장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계획대로 되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도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날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눈부시게 찬란히 빛나는 날이든 칠흑같이 어두운 날이든 그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당하고자 하는 결기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다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믿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